다시 한번 원근 각처에서 저희 사랑 침례교회를 방문해 주신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사랑 침례교회의 부흥 아니면 성장 여기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뭐 성장, 교회 뭐 부흥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일단 교인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뭐 교회 건축하고 하여튼 뭐 이런 거를 이제 교회 성장, 부흥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외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교인이 뭐 1,000명이고 모인다고 해서 건물이 뭐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오래 가고 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외적인 이러한 그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내보내주신 거기에 무슨 뜻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이걸 잘하면 그게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이고 또 저의 성장이고 저의 부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되게 좀 부드러운 마음, 양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양들의 그 아픈 거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뭐 이러는 게 이게 좀 목회자의 마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제 아내가 잘 알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뭐 배려하고 돌봐주고 신방 가고 아픈데 막 상처 막 닦아주고 막 이런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냥 쓰시는 것 같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선포를 하지 이렇게 여기 대부분의 목회자님들이 양들에게 보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일은 잘 못한다.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제가 2000년 초에 승리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을 했다가 2년도 못해서 망했어요. 2년도 못해서 한 50명쯤 이렇게 모였다가 교회가 이제 푹싹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의 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가 당연히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사실 몇 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하고 절망 가운데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6년쯤 지나서 2008년에 여기 부천에 있는 송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송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조그맣게 한 2, 30평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건물을 얻고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는 잘 안 되니까 제가 그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디모데 스쿨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건물을 얻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몇몇 분들이 예배 드릴 때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예배도 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2008년 5월에 7명, 8명쯤이 모여서 속내에서 다시 사랑 침례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목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번엔 목사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뭐 제가 뭐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그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제가 28살 반에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 생활도 하고 또 여기 32살에 들어와서 33년 이상 또 교수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공부는 그래도 웬만큼 했는데 이게 목사를 잘 모르니까 망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사와 설교자가 무언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예,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목사가 뭘 하는 건지 몰랐고 예, 목사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또 뭐 신학교도 다니고 그러고 이제 해서 목사를 했는데 예, 그래서 예, 집중적으로 탐구한 책이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가서 보시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예,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Preaching and Preacher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설교와 설교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온 두꺼운 책입니다. 한 3만 원쯤 되는 그런 책이에요. 16장인가가 있습니다. 16장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심도 있게 깊이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게 설교가 이런 거고 목사는 이런 사람이 목사이구나 하는 거를 예,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읽고 밑줄 치면서도 읽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아이패드도 집어넣어서 읽고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또 이 이후로는 목사와 설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책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목사가 누구고 설교가 무엇인가 스펄전의 목사론이라든지 하여튼 뭐 아, 이렇게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가서 목사 이렇게 설교 이런 그 난이 있거든요.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책들, 설교, 목사 여기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두 권 읽은 게 아니라 많이 읽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부흥과 성장의 이제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의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08년 이후로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는 신약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을 절절히 제가 다 강해를 하고 구약성경의 중요한 책들도 다 강해를 하고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맥잡기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강해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면서 제가 적어놓은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보통 1시간짜리 이제 하면은 3장 정도 이렇게 A4 용지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A4 용지로 이거 제가 적어갖고 오거든요. 이게 적어오는 게 3장, 뭐 많으면 4장, 적을 땐 2장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다 설교 밑에다가 다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65세인데 얼마를 더 목사로 이제 지낼지 알 수가 없지만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지내는 한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강의 그거를 계속해서 하고 다 자료로 이제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목사로 세워진 이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부터 한 7년 전 2018년에 월간 목회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 이렇게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의 전 과정을 소개하고 뭐 어떻게 착상을 하고 본문 선택을 하고 주제 제목 잡기 뭐 등등 예화 발굴 뭐 이런 거 끝난 다음에 원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좀 언급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사실 월간 목회가 있다는 그런 잡지가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독립교회 목사예요. 교단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교단이 없어요. 개교회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 다른 뭐 목사님들하고 교제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런 잡지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 이메일을 받고는 다른 사람에게 보낼 거를 잘못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았냐고 묻고, 뭐 등등 이제 이렇게 이제, 아, 이야기를 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단이다, 뭐다 해갖고, 여러 교단에서 뭐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또 이거 조사하는 한편 또 여기서는 또 설교 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업앤다운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가운데, 하여튼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아, 그쪽에서 이제 판단해 볼 때, 이 사람이 그래도 설교를 좀 하고,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도 이제 많이 늘고, 그 당시 유튜브 구독자가 4만 7천 명이었어요. 지금부터, 7년 전에. 지금 58만 명입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느는 원인이 설교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설교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글을 써서 보내줬습니다. 2008년에 이제 저희가 7~8명으로 이제 시작을 교회를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이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1000평 교회 부지 이거를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한 층에 한 1,200명 이렇게 수용하고 전체적으로 한 1,800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도 뭐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인데 예배당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졌습니다. 졌어요. 그래서 빚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가고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억씩 5억씩 미디어 선교한다고 다 무료로 다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 하면서 빚도 거의 다 이제 갚아갑니다. 그래서 빚도 거의 없는 상태고 또 이런 가운데 아시다시피 저는 킹잼 성경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고 또 제 부모님이 감리교 열심히 이제 다니시고 제가 이 교회를 하셨어도 저와 제 어머니,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역시 열심히 감리교회 끝까지 다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개혁 성경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고.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킹잼 성경이라고 하는 없음이 한 구절도 없는 이런 성경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미국 공부하러 가서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이걸 이제 번역하게 되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득권 세력들이 이걸 그냥 두지 않고 2단이다 3단이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킹잼 성경 사역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성경의 진실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SBS 다큐멘터리에도 성경의 여정 이런 데 가서 보면 한 편이 거의 통째로 킹잼 성경과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본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꾸며져 있을 정도로 이제는 이런 것이 있구나 이제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 지점까지 이제 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강해를 준비한다. 이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보다 뭐 훨씬 더 목회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 교회에 왔는데 무언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주제를 그냥 택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준비를 한다고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면 누구나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짐을 안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한 지 한 15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나이도 점점 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제가 세 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떨 땐 버거울 때가 많아요. 50분씩 저는 설교를 합니다. 딱 50분씩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그래서 딱 50분이 되면 끝나요. 그게 되도록 이거를 딜리버리 설교를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좀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서점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에 대해서 설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교 설명해 주는 그런 책들도 많고 또 유명한 강사들이 설교 세미나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20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설교가 뭔지 몰라서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 뭐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설교에 대한 강의도 이제 듣고 또 준비해서 설교 코칭을 좀 받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아, 이런 말을 좀 듣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고,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 외에도 교회 행정, 신방 등 일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 한국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일주일에 설교 준비하고 뭐 하는 게 10번이 넘는데, 이거를 10번이 넘는 거를 충실하게 해서 잘 설교를 준비한다? 이거는 사실 교수들도 일주일에 6시간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6시간 강의가 지난해 했던 거 똑같은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도 그거를 들고 가서 또다시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10시간이고 뭐 열몇 시간을 매번 이걸 새로운 걸 해갖고 이걸 잘 한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 목사님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미국 목사님들 저하고 똑같아요. 일주일에 세 번뿐이 안 합니다. 일주일에 딱 세 번. 새벽 기도 같은 게 없으니까 세 번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에 되게 퇴근해요. 미국 목사님들은 주로 교회에 와서 일을 합니다. 교회 사무실에 와서. 그럼 아침 9시부터 와서 하고, 뭐 그분들도 신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분들 일해서 그래서 세 편을 준비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 존 메가더 뭐 제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30살쯤에 교회에 갈 때 교회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나는 행정이나 신방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나는 설교 준비만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교회 목회자로 가겠다.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베가도 목사님은 신방 행정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틀어 밖에서 설교만 준비하는데, 그 설교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 그거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그런 설교하고 열몇 번을 이렇게 그냥 그 해서 준비하는 설교하고는 그 설교의 그 깊이나 그 질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그 문제가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일이, 해야 될 일이. 어찌됐든 저는 두 번째 목회를 하면서 설교와 설교자를 많이 읽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읽기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학원을 합니다. 대학원 과정 비슷하게. 거기에서 한 과목이 설교와 설교자예요. 한 과목이.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이 설교와 설교자 16장을 제가 직접 1시간씩 다 강의를 해서, 그래서 챕터마다 다 해서 이렇게 다 올려놓고, 그래서 제 이름 치고 로이드 존스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이 로이드 존스의 그 책을 읽지 않아도 그냥 그 강의가 무슨 내용인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집으로 향하는 그 성도들이 그전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았다, 이걸 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날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 설교가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알고,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돌아간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플로리다 주에 있는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설교와 설교자 이제 그 강의도 저도 이제 듣고 그러면은 압박을 줍니다. 그 압박은 뭐냐 하면 설교를 독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설교를 보거나 남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그냥 이거 읽고 독창적으로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합니다. 자, 이게 독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독창적으로 잘못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삼천포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은 그러면 자기 머리만 갖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주석도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많아요. 주석 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거를 다 이해해서 이거를 써서 설교문을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뭐 샤머니즘적인 생각도 들어가시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압박을 가지고 대개 다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국에서 4년 또 한국에서 한 33년 이상 건과대학에 이제 교수를 했어요. 교수는 어떤 직업이냐? 연구하는 직업인데 연구는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리 다시 서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찾아내는 그게 연구가 아니고 남이 이만큼 한 것 중에 그걸 놓고 다시 거기에다 뭔가를 쌓는 거예요. 그게 연구입니다. 공과대학 연구는 다 그런 연구예요. 남이 이만큼 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는 그거보다 더 낫게, 다른 사람 그거보다 더 낫게, 이렇게 해서 핸드폰도 계속 발전이 되고 텔레비전도 발전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핸드폰을 만들고 이런 거는 특별한 천재 몇 명이 하는 거지, 대다수 사람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비슷하다. 현시대 대다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다시 찾는 설교다, 리서치 설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물론 성경 전체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그 설교에 뭐라 그럴까, 맹점이라 그럴까, 잘못이 뭐냐, 설교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설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고, 로마서 설교를 하면은 은혜로만 된다 그러고, 그 왔다 갔다 하면, 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듯한 이런 구절이 나오고, 여기는 은혜로만 된다고 하고, 야고보서는 왜 또 행위가 있어야만 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적으로 확고하게 내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와 같은 그 조직신학적인 그와 같은 맥을 가지고 언제 설교를 해도 똑같은 그런 설교가 일관성 있게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이거를 두 개가 같다고 놓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고 하는 이런 신학을 펼치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 아닌가, 이 신학 말씀이 이렇게 해서 본인 자신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알거든요. 열심히 잘 준비라고 하면 그날 아무 문제가 없이 50분 수업을 잘 하는데, 내가 이미 준비한 게 형편없어요. 이게 내가 긴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날 가서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게 형편없는 그런 강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저렇게 싸우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저 이스라엘이, 자,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저게. 이거 해결이 안 되면은 구약 성경 앞만 봐도 소용없어요. 저게 해결이, 여러분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하시는 거,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시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 맞으세요? 예, 우리 한국말로는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람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예,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으로 재림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 그쪽으로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거기다 왕국을 세우세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구약의 모든 게 다 그게 다 내게 지금 됐다고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식의 그런 이 성경 해석을 하고, 로마서 한번 가서 보세요. 9장, 10장, 11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장내지 않고 맨 마지막에 다시 구속하신다고 거기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창세기든 레위기든 신명기든 아니면 로마서든 어디든 신구약 어디를 펴서 그날 설교를 해도, 예레미야를 가지고 설교를 하든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든 신약성경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 10년 동안 살면서 제가 이제 공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침례교 목사님들,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분이 존 맥아더. 존 맥아더 여러분 침례교 목사입니다. 칼빈주의 목사인데 침례교 목사예요. 존 파이프 아시죠? 존 파이프 우리나라 말로. 다 침례교 목사예요. 유명한 분들인데 등 한국에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을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게 교회에 속한 건지 아니면 이게 이스라엘에 속한 건지, 돼지고기를 먹는 게 지금도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여러분 구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구분을 잘 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해당이 되는가, 이거를 잘 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성경 말씀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런 설교를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아, 이게 목사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 갔으면 성경, 여기에 영어로 스타디, 연구하라고 돼 있어요. 스타디. 연구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지금 디모데에게 준 거니까 디모데가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천막,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쫙쫙 금을 거갖고 90도로 나누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 가죽을 깊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거 보고 이게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교회에 해당이 되는 건지 둘 다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우선 그 말씀을 요리를 해서 전달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에 있는 것처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서 시대별로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고 제대로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으면은 들어가자마자 우린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 죽어서 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은 영어로 heaven입니다. heaven. heaven이 가까이 왔다. 이제 나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NIV도 그렇고 천주교 성경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되어 있냐? kingdom of heaven이 가까이 왔다고 써 있어요. 가서 한번 영어 가서 보세요. 어떤 거로 다 좋으니까 가서 영어 성경 가서 보세요. 거기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주기도문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 왕국, 아버지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죽어서 남이 있고 천국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역성경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정말 성경을 가르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그래서 오늘 그 개역성경 분석도 갖고 계신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지식과 진짜 히브리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성경적인 그 내용이 일치를 하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유대 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공학 아니고 문과 이런 걸 했으면 아, 이건 뭐 어떻고 대충 다 이 뜻만 통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three persons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three persons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체가 세 분이 서로 다른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이 원 펄슨이 되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근데 우린 지금 삼일체를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움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 야고보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19절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참 잘 안다,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믿고 떨을까요 여러분? 그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들도 믿고 그걸 믿고 떠는 거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믿고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의 기본부터가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놓여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그런 말을 신학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양태론이 나와서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내 처에게는 남편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전통적인 이단이에요. 그게 전통적인 모달리즘 양태론의 이단 교리입니다. 그게 지금 베레아에서 가르치는 거고 그 베레아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유명하던 교회 목사님들이 다 파급을 시켜놨어요. 이게 윤석준 목사님이 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유대 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말씀드린 대로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찰스 스펄전, 존 메가더 등 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도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절대 남의 거 보지 말고 주석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 독창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창의력이 있고 여러분 메가도는 일주일 내내 설교 두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쓰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넘어가서 온 시간을 다 적어서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여기 20세기 설교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워렌 위얼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가서 위어스비 이렇게 치면 위어스비 목사님의 여러 책들이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주로 이제 영어를 이제 보고 영어책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요 근래에는 제가 여기 가서 보시면 Preaching the Word라고 하는 설교자를 위한 주석이 있어요. 또 영어로는 설교자. 여러분 주석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원어 단어가 이렇다 그러고 원어만 잔뜩 강해 놓은 거. 그거는 설교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읽으면은. 그게 아니고 이 설교문을 이렇게 쭉 만들어줘서 이걸 따라가면서 문맥에 벗어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주석책이 있어요. 그게 아까 Preaching the Word 이렇게 돼 있고 또 존 메가더 목사님. 뭐 현 시대 최고의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은 유튜브에도 설교가 다 있고 그 다음에 Grace to You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분의 모든 설교가 설교문과 함께 다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설교문이 다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설교문을 그대로 퍼서 ChatGPT에 집어넣고 이걸 요약해줘 그렇게 하면 얘가 다 요약을 해줍니다. 이제는 AI 시대가 돼서 옛날엔 그거 다 일일이 번역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저분 사이트에 들어가면 좋은 설교가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다 카피를 해갖고 ChatGPT 딱 여신 다음에 이거를 번역해봐 한국말로 뭐 20분 분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이걸 딱 해갖고 설교문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서는 지금은 진짜 마음대로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제가 요즘은 메가더 목사님의 예배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8주를 했어요. 아직도 한 8주나 10주를 더 할 겁니다. 예배.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책을 내가 교과서로 사용해서 하느냐. 제가 학교에서 열전달이라는 학문을 가르칩니다. 저도 공학 박사를 했어요. 그럼 열전달 내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 교과서가 있어야만 학생들이 따라오면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제가 설명한 거에 부족한 거라든지 뭐 한 거를 그걸 보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과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배에 대해서 뭐 준비하라 그러면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지금부터 30년 전쯤에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예배가 뭔가를 해서 16장인가 챕터를 저렇게 써놨어요. 본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 내가 출간한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이 책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렇게 한 책이죠. 예배라는 책이에요. 아가페에서 이미 다 번역도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가서 읽으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00부인가 350부를 팔았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1장부터. 이거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그런 말을 더하고 또 주석이나 이런 데 필요한 것들을 더하고 그래서 50분 설교를 해서 1장하고 2장하고 3장하고 4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언가를 지금 8주를 제가 설교를 했고 앞으로 8주나 10주를 더 설교할 거예요. 왜 그러냐? 맥아더 목사의 표현에 따르면 예배가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이걸 가서 읽어보고 가서 설교를 해보면 진짜구나 이게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진짜 예배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럼 그거를 중요한 걸 위해서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공예배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상생활 전체가 다 우리 삶이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책도 읽고 목사가 매주 16주를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그런 예배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오게 되면 그러면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교회에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그걸 드리는 방식으로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맥아더가 이거를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 교회 모든 사역이 변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미 설치를 해놨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맥아더가. 그래서 저걸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에센스만을. 그걸 저는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저걸 다시 한번 읽고 그죠. 또 저도 주석이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전도 있고 또 저도 성경을 적어도 100번 이상은 읽었을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여기다 이걸 좀 더하고 이분이 이거 하지 못한 이건 내가 여기 좀 더하고 이건 빼고 이렇게 뭐 해갖고 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거를 리서치 프리칭이다. 연구, 다시 찾아서 하는 그런 설교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해요. PC 스타디 바이블이라는 저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워드 서치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한국에는 다행히 요새 로고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로고스. 로고스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그러면 그게 아, 6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하나를 사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 또 유튜브에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bible.org라고 하는 저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들이 해놓은 설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설교문이 있거든요. 그럼 그 설교문을 내가 정말 좋은 게 있다. 근데 저런 데 들어가면 구절별로도 돼 있고 주제별로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이게. 그럼 내가 좀 하고 싶은 이런 게 뭐가 있고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뭐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를 들으면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저런 데 올라와 있는 설교는 문맥에서 벗어난 설교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게. 그럼 일단 스크랩해서 GPT에 넣고 그리고 이거 좀 번역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쭉 번역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아 이게 이런 문맥이구나 이게. 일단 문맥에 벗어난 설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게 있고 또 존 파이퍼 목사는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라고 디자이어링 갓이라고 하는 저 사역을 해요. 저 안에 가면 또 수천 편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저 안에 여러 종류의 그런 그 설교가, 묵상하는 설교도 있고. 근데 그게 다 글로 적혀 있어요. 글로. 그럼 여러분이 그것도 퍼다가 가서 이렇게 GPT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번역을 해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노력을 하면은 문맥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옮기면 그건 로봇가 하는 일이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딱 해서 요약을 해서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아 이게 문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됐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 부분이 더 필요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우리 교회는 이게 더 필요하고 앞부분에 내가 좀 이런 걸 더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미국 교회에 맞는 거지 나한테는 안 맞으니까 빼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요리를 해서 내 교회, 내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그런 설교를 만들어서 창출을 해내는 거죠. 다시 그건 이제 저는 리서치 프리칭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걸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눅들 필요가 없다, 뭐 독창적으로 해야 된다, 남의 거 보면 안 된다, 주석 보면 이런 거에 주눅이 들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얼스비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뭐 이동원 목사 설교는 거의 다 위얼스비 설교를 가지고 했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본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 위얼스비 설교를 많이 보고, 그 당시 하여튼 어쨌든 뭐 카피라든지 하여튼 해서 열심히 뭐 전해서 설교를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얼스비. 그 다음에 메가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퍼 유명한 사람이에요. 파이퍼 설교는 요새는 제가 많이 듣지 않는데, 파이퍼 설교를 들으면 그냥 사람이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고향이 되는 그런 느낌을 줘요. 파이퍼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근데 이게 좀 너무 이게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요새는 메가더 목사님 설교만 거의 많이 듣습니다. 지난 3월에도 제가 미국에 방문했는데 메가더 목사님 올해 85세예요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회라도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강단 이거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러고 이제 왔거든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이 메가더 목사입니다. 그 메가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하나로 이어져서 이 관통이 되는 그거를 이야기하지 단편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요. 설교가 보통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지루하다고 느낄 정도로 똑같은 얘기가 앞에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그건 잘라내고 뒷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고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근데 그런 거를 잘 구분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재창출을 해내는 거예요. 듣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메가더나 파이퍼나 위얼스비나 다 그 이전 사람들이 해놓았던 설교를 그분들도 많이 듣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아버지가 목사고 그 할아버지가 목사고 그래갖고 계속 그걸 들었기 때문에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 거지. 그럼 그 전에 스펄전은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설교를 잘했냐? 아니에요. 스펄전 전에 있던 사람이 또 잘하고 잘한 거,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스펄전이 집대성을 해서도 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까지 쭉 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사도 바울 어디?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쌓인 이런 모든 것들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들어내고 훌륭한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독창적으로 다 처음부터 남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남의 설교는 하나도 안 듣고 나 혼자 설교를 잘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공과대학의 모든 교수는 다 리서치하는 거예요. 리서치 안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석을 보든지 아니면 누구의 책을 보든지 글을 보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옳은가 그른가 판단이 안 되면은 그러면 오늘 이거 정하라 저거 전하고 막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인들이 금방 알아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확고하게 성경말씀 전체를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어떠한 것이 올바른 설교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목사들이 그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해냈을 때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집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설교를 잘 하면은 문맥에서 벗어난 설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찾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웅변 아니면 설교, 연설을 잘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 말로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이걸 성경 말씀, 설교에 적용을 하면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 설교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에이, 무엇을 말하니까 설교문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문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설교문도 없이 그냥 쓰면은 다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설교는 거의 들을 게 없는 설교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엄선된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뭘 주어갖고 그냥 막 말이 쑥쑥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위필드 같이, 조지 위필드 아시죠? 이런 사람처럼 진짜 특별한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대다수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설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의 해석을 잘하고 설교문을 논리적으로 내가 들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게 요 문장에서 이렇게 쫙 매끄럽게 이렇게 나오도록 필요하면 원어의 뜻도 찾아보고 이런 일을 하는 그게 필요, 그게 로고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토스가 필요하다. 청중이 화자의 말을 믿게 만드는 그 설교자의 도덕적 성품이나 인상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청중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정직하고 일관된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설교문을 누가 말하느냐. 여러분 설교문이 동일한 게 있어요. A가 동일한 게 있는데 A라고 한 사람하고 B라고 한 사람이 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 듣는 사람이 달리 듣습니다. 왜 그래요? 그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같은 설교문을 설교하는데도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에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토스.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에게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에토스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토스예요. 파토스는 뭐냐? 설교자가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요소를 파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 그 시간에 가장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세상의 배우나 탤런트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데 여기 목사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우들 한번 보세요. 다 가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닙니다 그거. 다 배역 받아가고 가짜 노릇을 하는데 말할 때 보면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 진짜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앞에 서서 하는 게 꼭 가짜를 얘기하는 것처럼 힘없이 메카리가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 설교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문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목회자가 살아야 되고 그 목회자가 열정적으로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고 그 목회자의 열정이 드러나서 청중들이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느껴져야 그래야 그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하여튼 뭐 부족하지만 한 20년, 25년 이런 이제 설교를 했고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근데 주로 다 미국 사람것만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 목회자들 중에는 들을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카피를 하고 GPT를 하더라도 미국 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목사들처럼 논리적으로 설교문을 적어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설교문이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문맥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을 가서 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짧은 기간을 통해 제가 몸으로 얻은 교훈이 있어요. 설교자가 지식이 많고 논리적으로 지시를 진리를 제시해도 회중은 감동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 설교자가 행동도 반듯하고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고 모든 면에서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는데도 성도들은 그 설교자 나가서 목사가 나서 설교하면은 아우 감동이 없다 그래요. 예. 그럼 설교자가 이 안에 쓰면 아유 오늘도 뭐 뻔하겠지 뭐 잘 살라는 그런 얘기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로고스 중심으로 원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원어만 잔뜩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가 이렇다고. 여러분 그 원어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에토스하고 파토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성도들에게 인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걸 진짜로 믿고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게 느껴지는 그 설교를 해야 그래야 이 설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앞에 쓸 때 당신들에게 내가 설교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이 설교는 1차적으로 내게 하는 거고 그렇죠? 나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같이 배우고 같이 발전하고 같이 향상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래야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는 빼고 이러면 그건 설교자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코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우리 남자 목사님들 같으면 부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줄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밖에 없어요. 누가 가서 목사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인들은 다 잘 들었다 그러고 좋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정말 철저한 그런 그 교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 앞에 서서 손짓 발짓 하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 침 흘리고 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난 안 보여요. 오늘도 제 처가 보면 많은 것들이 반복이 되고 뭐가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고쳐야지 발전하지. 고치지 않는 이게 발전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누군가가 고쳐줘야 된다. 그 일은 배우자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ChatGPT 또 구글에선 제미나이라는 게 나왔어요. 옛날엔 별거 없었는데 요새는 굉장합니다. 요새는 정말 굉장해요. 그래서 번역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뭐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능력이 다 있으니까 요 부분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 10분 정도를 일단 요약을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문을 이렇게 대충 요약을 해줍니다. 문단의 대강을 정리를 해줘요. 그럼 거기다 살은 여러분이 좀 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맥에 벗어난 얘기는 뭐든지 앞으로는 여러분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AI 하나가 갖다 놓고 그러고선 설교 이렇게 문치면은 AI가 이 성경에 벗어나지 않은 강의할 수 있어요. 목사보다 훨씬 낫게. 그러니까 지금 목사도 되게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가서 보면 이 문장은 이건데 목사가 딴 얘기 했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Chat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도 좀 사용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설교가 최소한 문맥에 벗어난 건 아닌가. 이건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묵상하고 그것도 지금까지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도 집어넣고 저는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예를 세상 예는 저는 찾으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노력 자체를. 왜 그러냐, 그거 불필요한 일이고 그거 찾는 일이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기도 지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도 성경으로 예를 들기도 어려운데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도 예가 수천 개가 있는데 그것만 갖고 얘기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요. 문맥에서. 그래서 성도들 기쁘게 하고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이런 거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목회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